에스겔 2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은 에스겔, 그 앞에서 그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 오늘 그 연장선에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주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던 에스겔에게 이제 주님은 일어나서 그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할 때 2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 1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여러분 2절 초반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에스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에스겔이 전할 모든 메시지 그리고 그의 사역이 에스겔 개인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 중반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에스겔의 사역의 범위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에스겔을 어떤 남유다에만 국한시켜서 활동케 하지 아니하시고요. 전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그의 사역의 범위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둘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떠했기 때문입니까?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십니까?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패역한 백성이란 표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드라고 말하는데요.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배신하다, 또 배반하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말씀에서 배반하는 자라고 하나님 그리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 배반한 자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음을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족속을 가리켰을 때에 자주 사용하던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된 것들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하던 그러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정작 그 말을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간 살펴온 말씀을 통하여 매우 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시간보다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하나님보다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더 의지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족속이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음을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하여 많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능력, 그 힘이 어디로 왔는지 망각하고 교만했던 민족.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더러 패역한 민족, 배반하는 자라 그리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참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말이, 그 평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평가의 말씀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이렇다 저렇다 했지만은요, 결국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나라 되어서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무거운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먼저 되돌아보고 내 행적을 먼저 되돌아보야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 보아도 또 다른 이들이 보아도 정말로 믿음 안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좁은 식견, 나의 좁은 판단과 경험 가지고 내 삶은 되돌아보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을 향한 시선으로만 나의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러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점을 보십시다. 여러분, 1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에스겔 포로 된 자로 갈대아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임하였다 그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패역한 그리고 배신자의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포로기에 이 때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그러한 백성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에스겔, 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다니엘이나 모르드개나 에스더 혹은 느헤미야와 같이 그 포로기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의 그 신앙과 경험 교만함 그대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에스겔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받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지금 무엇이라 구분하여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그들 조상들의 라고 그렇게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행하기 시작한 것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 다음 세대 중에 어떠한 세대도 자기들의 세대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 찾지 않았고요, 이전부터 그냥 내려왔던, 내게 답습되어졌고 물려 내려져왔던 그러한 악의 유산들, 죄악의 그러한 유산들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저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니 오늘 이때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여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가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되어집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 말합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 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다,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서요,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함은 전혀 없고요, 도리어 그 죄를 당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연에서 말씀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빨리 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무엇이라 대답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빨리 치시면 우리에게 있는 더 빠른 말 타고 빨리 도망가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하고 무례한 족속들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후손들이 조상들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전 것에서 바뀌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 되어졌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여전히 그 길에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은 5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 말씀 전하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에서도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너무나도 낮아졌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말을 너희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내가 모르겠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식은 듯하게 보이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들을 그날을 기대하며 내가 오늘 이 말을 내가 너희에게도 전하여겠노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리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포기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놔버려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저들 멸하게 부었어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그들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내가 그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자 하여 하나님 놓지 아니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정강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말의 소망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패역하고 목이 굳고 전혀 꺾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네가 내 말을 갖고 그들 가운데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더욱더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어찌하시라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내가 가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이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향한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 부탁의 말로 그리 들리고 있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 그러한 백성 중에도 여전히 나는 그들을 위하여 너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나의 말을 두어야겠으니 그들을 향한 내 사랑과 열심에 네가 함께 참여해 주기를 원한다.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리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볼 것이 있습니다. 패역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끝끝내 당신의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셨구나 라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사명 감당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할 만한 인생들, 버려버릴 만한 인생들, 그들의 인생 인간적으로 놓아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인생 나 대신에 너희가 붙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우리 가운데에도 찾아오리란 것입니다.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러한 보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4절 후반에서도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 누구의 말로 그들 가운데에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설득하려거나 인간의 말로 무엇을 이끌어가고 그들 가운데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전혀 소용없다라는 것이겠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듣지 않는데 사람의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로 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하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조건 하나가 성립됩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인생들 붙들고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홀딩하려면 여러분 그 보냄받은 자가 무엇에 먼저 깊이 잠겨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변화시키려면 보냄받은 자가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가 먼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배역한 족속같이 배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배역한 족속을 만납니다. 죄된 인생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죄요 아주 흉악한 그러한 습성이 있는데 무엇인가? 죄는 죄 있는 자로부터 없는 자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를 만나면은요 죄 없는 자는 죄 있는 자로 끌려가는 것이 그러한 습성과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붙들어서 저들의 삶을 다시금 변화시키려면 그래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초반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처럼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했을 때에 너의 중심에 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너도 그들처럼 패역한 족속처럼 흘러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 나에게 보기는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하고 어제 잠시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여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고 출산의 문제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30살 청년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스러워서 그렇게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고 있고요 아이 출산하는 날이 구약성경 딱 마무리하는 날과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왔는데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마무리할 때마다 참 하나님 저에게 힘드는 일들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새벽재단에 나와서 저희 여호수아부터 계속 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으로 깊이 있다 말한다 해도요, 말씀 읽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혀 소용없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허무한 허공에 떠는 그러한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그 말씀이 어떻다고 하더라도요, 내 말씀을 찌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책을 폈는데요,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 말합니다. 아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가 지나가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에 에스겔에게 이 말씀 전하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감사하게 받고 그 말씀 내 손에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주의 회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하루에 나는 무엇으로 분주하고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짧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 펼쳐놓은다 하더라도 말씀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말씀 나누는 거 사실 힘들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 사실은 없는 교회가 태반이었고요. 이전 교회에서도 월요일 새벽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렇게라도 저도 말씀 어거지라도 보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매일같이 말씀 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고 내가 누가 주시는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지, 말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 중에서,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 중에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 깨닫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에스겔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가정을 향하여, 나의 공동체를 향하여,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을 향하여 주신 사명들,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온전히 잘 섬겨 주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오늘 사명 주십니다. 패역한 족속, 배반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가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패역한 족속처럼 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 말씀인 것을 우리가 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주는 것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가라. 설령 그것이 애가와 애곡과 고통의 말씀이었지만 에스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갖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히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까? 삶의 아버지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한 자락 넘어가는데, 아버지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겨 나갈 근거들을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모시어 살려면 오늘 에스겔을 일으켜 주셨던 성령의 그 운행하심을 내 안에 경험하려면 결국 그 중심에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겠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의 마음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되돌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평안과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